우리 좌우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끝까지 충성합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3.1교회 오니까 꼭 군대 재입대한 것 같다고. 돌아다니는 전설 중에 모 사단 출신들은 제대하면 발에 그 족적이 다 없어진대요. 하도 행군을 많이 해서. 그리고 그 부대 출신들이 노가다판에 가면 일당 5천 원을 더 쳐준대요. 단련된 체력을 보증받기 때문에,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 한국 사람 특별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네, 3.1교회 출신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다음 주면 여호수아 강의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확보된 재미를 노는 겁니까? 하는 만큼 재미가 있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운동은 확보된 재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하는 만큼 재미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장로님 댁에, 오래전 일인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사실은 그 장로님 댁이 아니고 그 자녀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부산 분인데 또, 송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 가정에 신방을 오셨다고, 일부러 올라오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영덕 대게를, 한상 쪄놓고, 이제, 게만 먹는 겁니다. 왜, 그런, 이제, 특별 메뉴가 있잖아요. 근데 영덕 대게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그것도 오죽 비쌉니까? 근데 이분이, 뭐에, 이 정신이 나간 분인가 하면 골프에 미친 분이에요. 저는 그걸 빨리 어떻게 맛좀 보고 먹고 싶은데 계속 앉지도 않고 서서 젓가락 들고 목사님 골프란 말입니다 하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골프 하라고. 거의 한 시간 가까이를 그 맛있는 게를 앞에 놓고 저는 그분 골프 얘기만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만큼 골프에 그 올인을 해가지고 그 전도를 하는 분을 처음 봤나 봐요. 계속 골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성격상 그 이렇게 죽어 있는 공을 가지고 노는 성격이 아니에요. 골프라는 것은 공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족구를 해보면, 이 족구를 해보면, 그 안축에 그 탱글거리는 볼이 갖다 이렇게 맞춰지는 그 촉감, 이거는 잘하든 못하든 그 문제를 떠나서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족구하다가 팔이 부러졌는지 빠졌는지 하여간 크게 다쳤는데, 그팔 가지고 어제 체육관 가보니까 또 족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직은 집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확보된 재미를 사실은 노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은 할수록 재밌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담벼락을 긁을 정도로 하면 할수록 뭐든지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3.1교회 청년들 그 선교를 이번에 다 다녀보지 않습니까? 꼭그 후자의 모습을 봐요. 그들 속에서. 뭐, 알고 선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와요. 그런데 따라와서 뭣도 모르고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서 은혜도 받고, 사람도 바뀌고, 감격도 누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도 만나고 또 본인이 거듭나기도 하고 또 저녁이면 모여서 또 그 교회 현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집회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1년에 한 두 차례씩 참 몸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겪으면서 아, 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깊이 들어갈수록 제대로 맛을 알면 재밌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맨정신에 이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가. 이게 사실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재미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 황금 시간에 이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퍼니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깊이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 3.1교회가 올 한 해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깊이의 성숙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23장, 24장은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두 편의 설교가 앞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3장의 고별 설교와 24장의 고별 설교가 청중이 틀려요.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23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설교는 리더급들만 모아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치자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간사님들 이런 핵심 그룹들만 모아서 여호수아가 그 그룹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만날 마지막 장의 고별 설교는 전체 백성들을 지도자들 그룹까지 전체 백성들을 세김이라는 지역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편의 설교를 먼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설교 중에 오늘은 23장 리더 그룹들에 대한 설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오늘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항상 구약 성경의 논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 쪽으로 생활을, 삶을 선택하거나 순종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어요. 항상 메마들 짓과 불순종 쪽으로 생리적으로 모든 인상이, 그 신앙의 더듬이가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그 심판과 저주가 결국 마지막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꼭 하나님은 그 저주와 심판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메시지도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죠? 쉬게 하셨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안식히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개념인데 사실은 오히려 옛날 성경의 의미가 영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와 주위로부터 쉬게 하셨다 이 말은 차짓하면은 그냥 편안한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7월 달에 부임하자마자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에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네 편의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11조 설교를 했고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설교를 했고 기억나시죠?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주일과 안식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간단히 기억을 회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만드셨죠?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다고요? 안식을 하셨어요. 쉬셨어요. 자,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다고 그랬죠? 뭐 하셨습니까? 또 일하러 나가셨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8일째 되는 날도 안식하셨어요. 즉 7일째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의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8일째는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된다고 우기죠. 성경을 새로 쓰죠.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고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이런 얘기죠.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고 충분했다라는 개념으로서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얘기를 왜 다시 기억을 하느냐. 오늘 여기서도 안식케 하셨다 또는 쉬게 하신 지 오래됐다라는 말은 가나안의 삶이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앞섬과 하나님의 보호로 어떻게 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완전하고 충분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그들을 쉬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총칼로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지략을 짜서 전쟁을 해서 빼앗고 확보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주기로 작정하고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밟고 확인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떤 생리를 갖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땅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이 설명을 왜 드리느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어떻게 됐어요? 늙은지라. 나이 많아 늙었다. 여러분, 고개를 좀 들고 앞을 보십시오.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는 이 생물학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재미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유만 설명하다가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의 기록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기억나시죠? 예.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를 역할이 끝나자 그냥 미련도 서슴도 없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진공 상태에서 아무 리더의 경험이 없었던 여호수아가 떡하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이 엄청난 전쟁을 지휘 진도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도 나이가 많아 지나가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23장 전체를 읽진 않았는데 23장 전체가 모두 16절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0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빨리 휘리릭 읽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무슨 문장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1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자, 고개를 드십시오. 뭐 16절까지 볼 필요도 없이 무슨 문장이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자, 앞을 보세요. 이게 거의 절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확인합니다. 2절.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3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또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어가서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에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3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앞을 보세요. 거의 절마다 반복해서 등장했던 문장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려 10번이 넘는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자, 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국어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좋은 언어나 좋은 문장, 좋은 스피치는 같은 문장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까? 가능하면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 시적인 표현 외에는 같은 문장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문장이고 좋은 언어 구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거의 절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문장의 성격으로는 썩 훌륭하지 않은 이 문장의 형태가 매우 중요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즉 이런 뜻입니다. 그 과거에 해태를 오랜 세월 또 그리고 후에는 삼성 야구단도 좀 감독을 했던 김응용 씨라는 분이 계세요. 감독. 지금은 한화를 이번에 맡았죠. 그분 나이가 꽤 많으신데 어쨌든 뭐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뭐 열몇 번 일구었던 아주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그분이 해태를 맡았던 시절에 양대 산맥의 선수가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선동열 선수와 이종범 선수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이 설교를 알아들으시려면 이 교양 과목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려고. 그 두 사람이 다른 팀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일본인가 어딘가 정확히는 아는데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 갔어요. 그 후에 그 팀이 한번 이렇게 곤두박질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그 김웅용 감독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던 얘기가 있는데 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그런 거를 패러디해서 개그맨들이 많이 놀려먹곤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괜찮다 그 말이에요. 누가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사람이 영향력이 생겨서 슬슬슬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지경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만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나도 나이가 늙어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여기까지 이 땅을 안식케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야구계에서는 선동열이가 없고 이종범이가 없으면 팀이 곤두박질하는 수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없고 생겨지지도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장의 그림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패턴을 절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높여요. 그것이 서로 망하는 짓인지도 몰라요. 한때 뭐 일간지에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발표하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되옵니다 라는 유의 성명서를 냈던 적이 있어요. 은퇴 만류 성명서.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충정심에 그런 광고를 냈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생물학적으로 늙음이 찾아오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송태근이도 언젠가는 여기에서 지나갈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꿈에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건강치 못한 병폐예요. 여러분, 항상 목회자들에게 속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역대 어떤 그럴만한 근거나 조건을 가진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옷 벗고 강단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렇게 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이제 가끔 가다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도와달라고 많이 찾아와요. 오래전 일인데 한 번은 목양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았더니 SBS PD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SBS PD가 나한테 전화할 리도 없고 그런 건수도 만든 적이 없는데 왜 전화를 했을까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가, 혹시 목사님 교회에 김아목이라는 분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그런 분이 등록한 적은 없습니까? 글쎄, 새가족이 하도 많으니까 뭐 제가 그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하고는 새가족 담당에게 폰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람이 등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SBS PD분이, 아우 참 이상하다, 분명히 그쪽 교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분명히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후에라도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분 등록하면 연락 좀 달래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 이분이 참 귀한 분인데 우리가 좀 다큐로 제작을 해서 이분을 좀 세상에 아주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알릴 필요가 있어서 수소문하다가 알아보니까 목사님께 출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린 겁니다. 후회라도 등록을 하게 되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아 그러죠. 그렇게 훌륭한 분이면 도와드리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자니까 정말 그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곧 며칠 있다가 SBS PD라는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암흑에 등록 안 했습니까? 등록하셨다고. 아, 그렇군요. 우리가 곧 취재를 좀 가겠습니다. 그 어떤 분인데요? 물어봤더니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포항제철의 이제 간부고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 없이 홀로 키웠어요. 그러다가 덤프트럭에 이 외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거의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던 그 청년이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나온 보상을 서울시 소녀가장들에게 그 액수가 얼마나 컸던지 400명에게 전부 장학금으로 놓아준 거예요. 그 보상금을. 그리고는 싹 이제 감춘 겁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서 좀 TV에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곧 인터뷰를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시켜서 그분을 좀 목양실로 모시게 했어요.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쪽 다리가 약간 이제 불편한데 이렇게 심하게 불편한 건 아니고 약간 불편한데 정말 아주 선하게 생긴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왜 부르셨냐고.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당신에 대해서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암흑에 맞냐 했더니 아유 그분들이 참 그렇게 끝까지 추적을 했군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한 두 시간 가까이 자기가 살아온 풀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저도 울고 말하는 그분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끝내고 이제 등록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끝내고 일어나 시간이 없다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강원도 원주를 가야 된대요. 지금 그거 좀 늦은 시간인데 거기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어제 지방에 갔다 오다가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거기 안경을 맞춰놨는데 오늘 내로 좀 갔다 와야 된대요. 안경 없어서 아주 불편해가지고 자기가 못 다닌다고. 여기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러겠다고. 근데 집에 들렀다가 돈을 가지고 그 안경을 찾으러 원주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들렀다 가냐고 안경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이 다초점 렌즈라 알이 비싸서 한 30몇만 원 된대요. 아유 그러지 말고 며칠 있다가 돈은 갖다 주시고 제가 이거 대신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딸딸 끌고가지고 30만 원을 챙겨서 드렸어요. 드리고는 우리 목사님 보고 저 노랑진 역전까지 좀 모셔다 드리라고 했더니 극구 사양을 해요. 아유 그래도 모셔다 드리라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 목사님이 오시면서 목사님 아까 그분이 직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포항제철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 이 친구가 사무실 들어가서 포항제철에 조회를 해본 겁니다. 마침 자기 형님이 그 포항제철 인사과에 근무를 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조회를 해본 거예요. 조회를.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조회를 해봤어요. 말단 사원까지. 그랬더니 이게 사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진실하게 간증을 하고 스토리가 아구가 딱딱딱 맞는지 제가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도 큰 돈이지만은 너무 홀딱당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네? 이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시다 드리고 온 부목사님 등을 때리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속냐. 네? 내가 웃으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허탈해가지고 보니까 SBS PD 그놈까지 다 사기를 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그 안 속는 놈이 너가 나쁜 놈이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있다가 학부 총신대학교 동창회가 있다 그래서 동창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동창회를 나갔는데 밥을 이제 다 먹고 저 성남에 이제 음악과 출신 동창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저 그 앉아, 내가 좀 중요한 얘기 좀 할 게 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며칠 전에 SBS 방송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스토리가 제가 겪은 거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목양실마다 멍청한 저 같은 목사들을 아주 치밀한 시나리오와 각본을 짜가지고 속여먹는 거예요. 거기도 30만 원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들이 참 그런 면에서 계산도 모르고 허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이 비참한 과거, 소 같은 과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제가 속고 나서도 이거는 안 속는 놈이 악질이다. 이런 걸 어떻게 안 속냐. 그럴 정도로 홀딱 속은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완벽한 사람,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잘남을 들어 쓰지 않는다. 그저 늘 모자라서 약해서 부족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간순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질색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이거 하려고 이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고 절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겨우 이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지금은 선교 때문에 잠시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쉬고 있지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교회에 과제를 맡기죠. 때로는 건축의 과제도 맡기고 때로는 선교의 과제도 맡기고 헌신과 구제와 봉사의 과제도 맡겨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과제가 갖는 목적 때문에 그 과제를 맡긴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는 인생들에게 교회리든지 인생 개인사든지 숙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숙제는 왜 주시느냐? 우리 사람 자체가 크도록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교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징징거리고 짜증을 내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꼬라지를 보게 되고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걸 절실하게 보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지. 그 다음에 선교고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교육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자, 앞을 보세요. 봉사일이 먼저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 순서를 하나님은 절대 뒤집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성도 그 자체가 온전하게 되는 게 1차적인 관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봉사라고요. 믿습니까? 질문 하나 하죠. 배가 있어요. 배는 여러 구성원들이 탈 수가 있죠. 선장도 타고 승무원도 타고 선원이죠. 승객도 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구성원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누가 선장이 중요할까요? 선원이 중요할까요? 선원 때문에 배를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선장 때문에 배를 만들진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배를 만듭니까? 승객 때문에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목사 때문에 삼일교회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히 키워내도록 교육자를 두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문에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고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에게 교육자 이상의 만능 엔터테인먼트 같은 재능과 관심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희는 철저히 어떤 존재로 서야 되냐면 혹독하게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코치로 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교회 각자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교육자는 어떤 역할이냐? 첫째, 교육자의 첫째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목사와 교사로 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목사로서 교사로서. 즉, 목사는 무엇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의 1차적인 책임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목사의 1차적인 책임이에요. 신방 중요하죠. 행정 중요하죠. 그래도 목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관계를 성도와 갖지 않는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목회학을 가르칠 때에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목회자는 뭐냐? 양떼들에게 건강한 꼴을 잘 먹이는 역할이 생명보다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거 못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방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격과 매너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운동 조직으로 말하면 코치예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랙을 돌려야 돼요. 계속. 제가 처음에는 3.1교회 이렇게 문화에 아직 어색해가지고 야 이건 너무 성도들을 혹독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제가 7개월 지나고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 더 오늘 결론이 뭐냐면 더 이 결론이에요. 일어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베푸실 젖는 자,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종일 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혔던 일들을 반추해 보십시다. 이런 저런 일들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강구도 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분의 기쁨이 느껴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 같지만 가장 중요한 언어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선교해야죠, 구제해야죠.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것이 선교고 구제입니다. 전도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팍팍 지치는 일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 속에 이것만은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만 선교가 시작이 되죠. 함께하진 못하지만 떠나보내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마음껏 여호와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돌아오고 대만 땅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로 임하는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또 이 한 주간에 용기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인 문제와 또 아픔과 시련에